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9일 일본, 미국, 호주, 유럽연합 EU의 공동주체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 씨의 형님 제임스 스네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피해자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후루야 씨, 타쿠야 씨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네든의 형 제임스 스네든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동생인 데이비드가 북조선에 납치당한 것에 대해 우리 가족들의 현재 생각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납치의 부당성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탄원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2004년 9월 중국 윈난성에서 데이비드 사건을 조사한 뒤 가족들이 알게 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색 중에 판명된 중대한 사실. 2004년에 데이비드 스네드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2021년 6월에 데이비드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데이비드와 또 한 명의 불유금융 대학 학생이었던 친구 조지 베일리는 베이징 대학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동시에 베이징에서 화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의 샹그릴라인 중전에 도착했습니다. 조지는 먼저 불유금융 대학으로 돌아갔고 데이비드는 혼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2004년 8월 26일로 예정됐던 한국 서울에서의 비즈니스 모임에 데이비드가 참석하지 않자 가족들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실종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8월 5일에 데이비드가 어머니에게 보낸 메일에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시험도 잘 보았으며 오늘은 학교 마지막 날이라서 여행 가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9일인 군밍, 광둥, 안후이를 가는데 타이거 리핑 조지와 제이드 드래곤 풀과 같은 멋진 이름의 장소들을 많이 다닐 계획입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11일 혼자서 여행을 하던 데이비드는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여행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더 긴 메일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할게요. 저는 지금 윈난성 소부의 리장에 있어요. 30분 후에 버스를 타고 호도협으로 갑니다. 지금도 너무 즐겁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대돼요. 이것이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2004년 9월 3일 형 마이클과 아버지와 저는 데이비드를 찾으러 중국에 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9월 10일 금요일 밤 우리가 탄 비행기는 군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민국제공항에서는 케빈 샌드월 씨와 미국 대사관 앤니오 씨, 중국 외무관료 케빈 키시 씨, 그리고 통역사가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션이라는 티베트 출신 안니온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션은 폭넓은 경험을 가져 농촌부의 부족과 유대가 깊었습니다. 케빈 샌드월 씨와 앤니오 씨는 다음날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타이거 리핑 조지에서 데이비드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팀은 저와 아버지, 통역사인 마이클, 션 이렇게 네 명이었습니다. 호도협에서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비교적 부담이 적고 산악지대에 사는 부족 사람들과 가족, 민박집 주인, 관광객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최소 한 명의 중년 여성이 관광객용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고 우리들은 가장 높고 위험한 곳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하이킹이라고 하지만 관광객이나 안내원, 짐마차, 초등학생까지 흔하게 다니는 길을 체험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설로는 데이비드가 떨어져 죽은 곳으로 보이는 협곡 내의 강은 우리가 하이킹할 때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협곡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킹한 산과 강 사이에는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등산로는 강에서 수백 미터, 아니 두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등산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밑으로 떨어져 강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숙소에서 들은 이야기로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곡을 걷다가 가장 위험해지는 상황은 심장마비였으며 현지 부족들이 사다리를 놓고 길로 내려가 필요한 의료와 안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협곡은 기본적으로 인적이 드문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협곡을 넘은 여러 장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데이비드를 목격했으며 사진이나 개인적 특징으로 본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두 명의 목격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에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두 시간 뒤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안내원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안내원은 그 달의 첫날 밤에 늦게 혼자 여행하던 서양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서양인은 베이징 대학에서 베이징어를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중국어를 하는 안내원 단체에 끼어 3시간 정도 함께 걸었는데 안내원들은 영어 연습을 했고 그 서양인은 베이징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경 협곡을 빠져나와 티너즈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내원은 사진을 보고 바로 데이비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상그릴라 한국 카페 요주인인 장샤오펜입니다. 카페에서 세 번 데이비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신체적 특징이나 태도,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 점 등을 통해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최근 사진을 보고 데이비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주인 장사오펜 씨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의 자세한 설명에는 데이비드가 어디에 앉아 있었으며 데이비드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사오펜 씨는 둘째 날 데이비드가 찾아와 작별의 인사를 했다고 보고했고 데이비드가 그것을 떠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사관의 케빈 샌드월 씨는 휴대전화로 다시 장사오펜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들은 케빈 씨가 장사오펜 씨에게 질문했을 때 완전한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데이비드를 찾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5년 후에 이 논쟁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데이비드가 북조선에 납치됐다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나라인 일본에서 이 문제가 일본 정부에 인식되도록 끈질기게 재촉해 일본 정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3년 가까이 걸린 단체 또는 조직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국 정부인 미국으로부터도 같은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와 미국 시민인 데이비드 스네든의 도전입니다. 데이비드 스네든은 누구인가? 데이비드 스네든은 무기나 과학, 수학의 기술적인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와의 연관성도 없었고 군이나 그 기관의 경력도 없었습니다. 기가 죽어 깨달음을 얻으려는 독불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11명 대가족의 한 명이며 문화와 언어를 사랑하고 윈난성에 사는 여러 민족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장로이자 대한민국 서울에서 2년 동안 봉사했던 귀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어도 중국어도 잘했습니다. 아침 5시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아침이 오면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드의 인생에서 뭔가 어려울 때 똑똑한 것은 그냥 보리는 것처럼 보였을 때 데이비드는 공부를 통해 호된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도 언젠가는 해결된다는 것으로 지금 데이비드는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비드가 북조선의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세계에서 잊혀진 어려운 곳에서 데이비드가 조용히 선의 모범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사랑하는 목소리가 닿는 범위의 모든 사람에게 전제적인 정부의 우둠에 둘러싸여 삶이 보이지 않는 북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밝은 빛의 새벽을 가져다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문제를 끌어안고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데이비드가 모범이 되고 빛과 지도력을 주는 다시 없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살아있습니다. 이것들 증거는 그것을 확인해줍니다. 우리는 데이비드가 북조선에 납치되어 그의 의사와는 반대로 구속된 상태임을 본질적으로 확인합니다. 데이비드의 석방의 길은 북조선의 존재 정치로부터의 석방과 양심과 선택의 자유의 권리를 부여받은 신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반도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잘 지내셨습니까? 북조선에서는 추석은 신분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7월과 8월에 조선반도의 추석과 비슷한 오봉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벼 수확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주식은 옥수수이지만 일본에서는 쌀이 주식으로 옥수수는 사료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은 일본도 북조선과 마찬가지로 벼 수확 계절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벼 수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 왔습니다. 도쿄를 벗어나 교회에 나오니 넓은 관동 평야는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마치도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로 약 2시간 반 이동하여 정오경에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벼 수확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니 지인은 부인과 두 명이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벼 수확은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농작물을 베면서 탈곡과 선별도 동시에 진행하는 농업기계입니다. 지인이 말에 의하면 콤바인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면적이 작은 논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콤바인이라고 합니다. 콤바인은 사람이 가볍게 달리는 정도의 속도 있는데 바람으로 넘어진 벼를 일으켜 세워 자르고 탈곡을 하여 저장 탱크에 보내고 벼떼는 콤바인이 뒤로 배출하면서 잠깐 사이에 넓은 면적이 벼 수확이 끝났습니다. 콤바인이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논밭 사이에 있는 도로에 세워둔 경화물차에 배송관을 통하여 탈곡한 벼를 이송하고 보관 장소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논밭 사이에 있는 도로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수백 명분이 작업량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3일이면 벼 수확을 끝낸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감탄하였습니다. 저는 지인 부부가 흥겹게 농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북조선의 상황과는 너무도 달라 북조선에서의 힘들었던 벼 수확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 농사는 대부분이 인력으로 하며 벼 모내기, 김매기, 수확철에는 전국의 학생, 군인, 노동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논밭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지요. 저도 중학생 때부터 봄과 가을에는 약 50일간 동원되었는데 벼 모내기와 벼 수확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벼 수확기에는 아침 일찍부터 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낫으로 벼수와 가였는데 벼의 잎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피부가 상하고 허리도 아파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노동이었지만 작업 능률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때는 발전된 나라에서는 기계로 벼 수확을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래전에는 일본에서도 벼 농사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 벼 모내기와 벼 수확이었다고 합니다. 콤바인은 1960년대에 정부가 추진한 농업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모내기 기계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되어 벼의 수확 시간은 놀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콤바인과 모내기 기계의 출현으로 장시간의 중노동을 줄일 수 있었던 결과 평소에는 회사 등에서 일하고 주말에 농업을 하는 겸업 농가가 늘어나고 일본 농업의 본연의 자세도 바뀌어 갔습니다. 콤바인은 나날이 진보하여 최근에는 중량과 수분을 측정하여 기록할 뿐만 아니라 쌀의 맛을 결정하는 단백질과 수분의 함유율을 수확하면서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맛과 수분 함유율을 파악하여 다음 절개의 비료 배분과 양을 추측할 수 있는 등의 계획적인 토양 만들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운전도 농업기계의 세계에서도 도입되고 있어 자동운전 콤바인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벼베기를 하며 꽉 차면 벼를 운반하는 차량까지 이동하는 것을 자동으로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들은 벼 수확과 운반까지 할 수 있는 무인 농기계가 실용 단계에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농사일은 자동화와 반자동화된 기계로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북조선에서는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습니다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량 파괴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하여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 일반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벼 수확기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